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 지난 시간 6장 좀 나누었어요. 그 6장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결혼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6장 13절 말씀이에요. 13절도 지난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곧 보내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전 여기서 왜 홍수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주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지구상에 한 분이 구세주로 오시게 될 그러한 것이라는 말씀을 사람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땅히 그 구세주를 기다렸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도리어 기다리기는커녕 하나님에게 그들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희생제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하나의 위대하고 영원한 원칙을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에게 우리는 두 종류의 각기 다른 제물과 두 부류의 인간상 곧 잃어버린 자와 구원받을 자 그리고 또 자기에 의해 도취되어 자만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겸손한 자, 겉만 번지르르한 외식주의자와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아담에게서 무두셀라에게 이르기까지 창조에서부터 대홍수 직전까지 장수하였던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적에서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분명한 한 가지 계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유다서 14절과 15절에 의하면 에녹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예언하며 전도하였습니다. 노아도 역시 방주를 지으면서 그 기간 동안 부지런히 전도를 했죠. 에녹이 데려감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땅히 인간의 삶에 관하여도 계시는 그리고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성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무두셀라와 그가 가진 이름의 뜻을 깊이 생각했어야만 했죠. 그가 죽으면 대홍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령께서도 당시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사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이 땅의 심판의 수단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만이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여기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적고 있는데 여기 한 사람 노아만이 기꺼이 마른 땅 위에서 온갖 손해를 감수하며 방주를 예비하였던 것이죠.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간이 좋기 120년은 뒤였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휴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동안 이 세상도 노아의 시대와 한치도 다를 바 없는 복사판이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시대의 이런 징조들이 판연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장에서 시작하면서 성경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6장 1절 2절에 적고 있잖아요. 이것은 인구 폭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땅 위에 온통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단 말이죠. 보십시오. 아시아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 미주, 아프리카 온 인류가 퍼져서 사람이 안 사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이루고 있죠. 인간은 또다시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인구가 60억이 넘지 않습니까? 또한 지상 대환란 동안 성령께서 더 이상 악을 참아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물론 환란 기간 동안에도 몇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지상의 한 치의 악도 남아있지 못하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청을 거절하고 경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구교를 막론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원칙에서 벗어나 뭔가 최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원칙을 바로 세운다면 텔레비전 앞에서 자주 짓거려대는 자유주의자들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역하며 거부하는 세상 풍조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 세상은 엄청난 휴거의 사건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일시에 지구를 떠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또한 노아의 날에 임했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의 건설을 명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이제 14절부터 만나게 되는데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로 가보세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잣나무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소나무처럼 매우 흔한 나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는데 여기서 칸이란 칸막이로 된 방들을 뜻하죠. 코끼리는 한 뭐 칸 뭐 모두를 차지했을 것이지만 뭐 작은 그러한 동물들이 이제 짐승들 있잖아요. 아마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칸막이로 막아서 공간을 얼마든지 용도에 맞게 조정 가능하도록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주는 방수가 잘 되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15절을 보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방주를 생각할 때 그들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본 커다란 배 모양의 그림을 떠올립니다. 방주를 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방주의 본래 모습은 보기 좋게 그려놓은 그런 배 모양이 아니죠. 방주의 식양을 보면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장이 300규빗 된다고 그랬는데 이 규빗은 대개 한 센티미터로 하면 45cm 되거든요. 근데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얼마나 될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당시 기술 수준으로 과연 그런 거대한 크기의 방주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노아는 원시인이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지적으로 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은 모두 노아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아는 상당한 지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높은 파도를 헤치며 바다를 항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배가 아닙니다. 그가 짓고 있는 방주는 홍수가 범람하는 동안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폭풍우를 뚫고 항해하기 위한 배가 아니란 말씀이죠. 단지 홍수를 피하기 위한 배입니다. 그래서 방주에는 상당수의 방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방주의 구조와 항해용 배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1규빗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45c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135m 정도. 상당히 긴 배예요. 옛날 그때 배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도 여러분 배 길이가 135 정도 미터 정도 되면은 이거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의 치수를 다른 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재미있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었던 전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뉴 멕시코호라고 하는 그 저남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195m, 폭이 32m 정도였다고 그래요. 높이가 약 10m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이는 방주와 거의 흡사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주를 절대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대 배들도 거의 방주와 비슷한 배율로 배를 제작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6절을 볼까요?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거기 창을 내되 그래서요. 방주 바깥쪽으로 낸 창은 멋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방주 속에 있는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를 어떻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다가 방주 꼭대기를 빙 둘러가며 냈다고 합니다. 창문 위로 지붕을 덮었을 것인데 아마도 그 창들은 오늘날의 대형 체육관의 그 환기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해가 되죠. 요즘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시면 동물 축사 꼭대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내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있었지만 창문으로 인해 쾌적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는 사람들도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환기가 되어야 자리에 앉아서 음식도 먹고 잠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 안은 매우 아늑했고 냄새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가련한 노아가 그 작은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방주는 오직 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또한 나는 양의 문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이렇게 보면 3층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왜 꼭 3층 구조로 되어야만 했을까? 아래층이나 혹은 꼭대기층에 한 층을 더 만들어 4층으로 하면 안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각 층마다 문은 하나만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한 개인 것은 분명하지만 각 층에 문이 몇 개씩이 있었는지 그것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별로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에 승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성경을 보죠.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심판을 이제 내리시는데 모든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18절로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고 뭐 그런 동물 보호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노아는 대단한 사냥꾼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동물들을 찾으러 이리저리 다니지도 않았어요. 동물들이 노아에게로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맹수들도 노아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겨울 뭐 강원도나 지리산 이런 눈 덮인 그러한 곳에서 야생동물들이 먹을 것을 찾아 민가로 내려온다는 뉴스를 좀 듣곤 하잖아요. 평소에는 인간들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던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먹이를 먹고자 민가에 내려와서 고분고분 먹이를 받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다시 깊은 산중에 들어가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위험을 감지한 동물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노화를 찾아오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동물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지 능력 말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대홍수가 일어나기 직전 동물들을 방주로 들이는 것은 노아에게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는 거죠. 뭐 21절로 22절을 볼까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이제 매우 바빠졌습니다. 동물에게 먹일 엄청난 양의 건초를 마련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육식 동물들도 있었을 텐데 방주 안에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었겠네요. 그렇게 됐겠어요. 그게 참 왜 그렇게 삐딱하게 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홍수가 있기 전까지 사람이나 동물들 모두 육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채식만 하였습니다. 천년 왕국 동안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사자들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 11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거기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차 도래하게 될 천년 왕국에서의 모습처럼 노아 시대의 동물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의심 가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6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7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된 쉽고 명확한 명품 성경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